하루살이의 일생은 하루입니다. 정말 단 하루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이틀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4시간밖에 살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생명의 짧음과 덧없음을 비유할 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에게 만약 하루 종일 비가 온다면 어떨까요? 맑은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맑은 바람 한번 들이키지 못하고 일생 동안 하루지만 비만 맞고 생명을 다한다면 아마 그럴까요? 우째 이런 일이. 1년에서 3년 동안 물 속에서 겨우 알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날 수 있는 성충이 됐는데 하루 종일 평생이지요. 비만 내리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일은 날이 좋으려나. 하지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봤죠? 하루살이가 해지기 전에 떼지어서 날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라고 합니다. 수컷들이 위아래로 수직 비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암컷이 들어오면 만나서 물속에 알을 낳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둘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그 짧은 삶 속에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또 그렇지 않은 날이라도 하늘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비가 오는 것쯤이야 우리는 비가 와도 사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로서 살아갈 시간이,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비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라면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와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루살이지만 우리가 그 하루살이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보셨죠? 만만치 않은 제목입니다.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듣기가 불편한 주제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헌금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좀 나오지 말아야 할 얘기가 뭘까요? 헌금이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안팎으로 좋지 않은 주제인데 오늘 해필 본문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헌금.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기에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교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헌금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전쟁이 잦았습니다. 나라는 아닙니다. 그때는 부족 공동체입니다. 부족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서로 잘 지내다가 전쟁을 할 때는 서로 편을 먹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아홉 개 부족이 힘을 합하였고 그 중에 외톨이가 된 것이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아홉 개 부족은 한 만여 명이 되고요. 그 만여 명이 아브라함의 부족을 치려고 들어와서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고 아브라함이 없는 사이에 그리고 가족들을 또 몇몇 모든 것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포로로 잡힌 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정비해서 포로 구출 작전 및 응징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사병이 318명이라 했습니다. 318명과 만 명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승이었습니다. 318명으로 만 명을 이기고 빼앗겼던 모든 물품, 전리품을 다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잡혔던 포로도 물론 조카 롯도 다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맞이하러 나갔는데 창세기 14장 18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요.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고서와 같은 일입니다. 이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축복의 메시지가 20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10분의 1을 가져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10분의 1은 전리품뿐만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속해 있는데요. 당시의 10분의 1은 우리가 말한 10분의 1은 아닙니다. 10%에서 23.3%가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11조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 11조를 드렸던 그 상황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이 참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성공 다음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자만심이 생깁니다. 이거 됐네.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일단 해보니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나를 높이는 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다 보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서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군사 아브라함이 다 키웠습니다. 개인 돈으로요. 그리고요. 또 그 작전은 또 전략이 좋았습니다. 만 명 대 318명이니까 대낮에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오직 밤에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낸 겁니다. 이 전략이 통했다. 나는 괜찮구나. 나 전쟁에도 소질이 있는가 보다.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금하라 했던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올라오는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이걸 알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범하기 전에 미리 얘기한 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실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십일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증거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그래요.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그러죠.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식당의 맛있는 메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을 때는 사람은 아무 생각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을 때 감사하기 위해서 드려라 라는 겁니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사람은 자극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드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먹었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먼저 십일조를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십일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십일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내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10분의 1이란 하나님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이 모두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두고 전부였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분의 모든 것을 십일조로 내보내셨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예수님도 십일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십일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서 떡을 나누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드린 나의 몸이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일조를 나누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십일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헌금, 그 행위가 바로 십일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도 그렇듯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소가 참 재미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7절에는 사회골짜기, 영어 성경에는 킹스밸리라고 나옵니다. 그 킹스밸리가 어디인가 하면 신약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우연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까지 지나가는 골짜기가 바로 킹스밸리입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 피 흘림, 그 몸을 찢김, 그것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십일조요, 예수님의 십일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일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그 구원이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믿음, 그 마음,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십일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은 구원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십일조와 헌금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십일조의 믿음입니다. 내가 소득이 있어서 드리고 소득이 없어서 멈추는 십일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생존, 우리의 존재,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몸부림 같은 믿음, 신앙의 자세가 십일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시죠? 나는 이제 이미 은퇴했고 또 사실 지금은 직장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데 십일조를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재물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또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십일조가 우리에게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겨주신 삶에 의해서 십일조,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삶의 십일조, 이것은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시간이라면, 그것이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내게 허락하신 어떤 재능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일조 하면 꼭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걸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십일조는 세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금 떼듯 헌금합니다. 그럼 우리 꼭 여기서는 그러잖아요. 이게 그로 소리로 해야 됩니까? 넷뜨로 해야 됩니까? 십일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십일조를 계약금으로 생각합니다. 십일조 내면 복을 받고 안 내면 물질적 손해를 받는다. 실제로 제게 상담한 분이 계십니다. 아,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 응급한 일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나중에 그 병원 빌 날라온 거 보니까 제가 그날 십일조 안 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십일조를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성의 출발은 십일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일조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공동체의 하나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드려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돌봄으로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돌봄의 목적으로 드려지고 사용되는 것, 이것이 십일조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헌신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을 때 멜기세덱이 명령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자원하여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요. 야곱에게서 그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런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브람보다 더합니다. 아예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보았지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형들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는 거죠. 보지 않고 하는 자녀들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내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물질의 사용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소득을 포함한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헌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그 일부를 하나님의 공동체 헌금을 드림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서 공동체 예배와 축제, 구제, 운영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족입니다.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함께 웃고 기뻐하는 축제, 야외 예배, 가을 운동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외에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동역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검소한 삶을 통한 나눔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재정을 검소하게 사용하여서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예배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자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것은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검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영적 훈련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서 헌금의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형식이나 타인의 강요나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드리거나 즉흥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드려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헌금의 종류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 헌금은 여러분이 정해놓으시고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입니다.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절기 때 드리는 감사헌금인데 성경에서 정리한 개신교의 절기는 네 개입니다. 하나는 신년,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내용을 주보에 실어서 공동체가 함께 알리고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정헌금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서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지난번 여러분께서 우리 유치부 실을 위해서 캐비넷과 책상 헌금을 지정하여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선교헌금입니다. 사랑방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혹은 선교지를 위해서 하는 헌금입니다. 특별사역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때로는 공간과 장비 개선, 건축 등과 같은 교회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이외에 특별한 공동체 혹은 외부의 비전과 상황에 따라서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구호 헌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나서 우리 교회는 아주 큰 헌금을 모아서 네팔에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 아주 무서운 지진과 쓰나미가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당회를 열어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눈 다음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나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 맡겨주신 삶,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나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재정적 공급을 가장 투명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어줍지 않게 세상의 경영 논리를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가치는 신빙성입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저렇게 해서 될까 싶은데 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가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십일조를 합니다. 십일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베풀어지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 우리는 유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미국 교회에서 정말 좋은 것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곳을 남기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왔던 이가 있는데 네가 끝까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들이 그걸 또 인정하고 끝까지 돕습니다. 참 아름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산을 남겨서 싸우기보다 봉사할 곳, 선교지를 남겨서 끝까지 봉사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서는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헌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10의 1조와 헌금을 드리려 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